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 후반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앞선 공간복음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있었던 유월절 만찬 이후에 그 시선을 감람산으로 바로 옮기는 데에 반해 오늘 요한복음의 시선은 계속 그 다락방에 시선을 남겨둔 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고 또 그들에게 새 계명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앞선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더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즉 다시 말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새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근심에 쌓여 있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 가르친 것일까요? 또 그 근심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장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를 계속 살펴보며 제자들의 근심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근심 속에서 가르침을 받아 제자들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본문 속 제자들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13장 마지막 단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비장한 베드로의 다짐 앞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베드로의 부인을 또 예고하시죠. 이 냉엄한 대화를 지켜보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떠난 것일까?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일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나의 삶이 너무 허무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예수님이 떠나시면 무산되는 것일까?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앞날을 알지 못하였기에 근심 속에 쌓였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또 삶으로 경험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한 채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에 둘러싸여서 근심과 걱정에 쌓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쌓일 때,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놓일 때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예비하고 예상하며 그것을 오늘 나의 삶에 대처하기 위하여 열심히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을 세워 내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불안에 쌓인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이 그것을 다시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믿음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이 우리의 삶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떠나심이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르쳐 주실 것인지 2절과 3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떠나심의 목적은 하늘 아버지께로 가서 하늘 아버지 집에 약속된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거처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거처는 장소적 목적도 있습니다. 장소적 의미가 그동안 많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또 맨션이라는 뜻을 통해서 정말 집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는 번역을 공동 번역과 새 번역으로 살펴보면은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처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우리 안에 함께 사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머무르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교통을 누리는 것으로 이 거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공허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빈자리가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더 거룩한 교제와 교통으로 완전한 연합과 교제와 사귐으로 채워질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구원의 길이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며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아느니라. 너희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반문하고 있죠. 도마는 앞선 11장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대답했던 제자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였습니다. 주 예수와 함께 있다라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에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이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한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8절의 빌립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물리적인 장소로 이해하여 그 길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이 독경, 소 귀에 경읽기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그 답답한 심정을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자신이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고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 길을 알고 있어야만 했죠. 하지만 도마와 빌립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총 7번 등장하는 이 에고 에이미, 자신을 나타내는 절대적 용법을 이제 6번째로 나타나시며 자신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그 진리, 유일한 그 생명이 되심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며 우리의 인생에 많은 지혜를 구하며 그 길을 찾지만 모두 다 허사가 될 뿐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이기에 너무나 따르기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오늘 본문 7절을 통해 자신을 안다는 것은 곧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과 다름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품 안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둔함과 또 우리의 고정관념에 갇히면 우리는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자신을 진리라고, 자신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자신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계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수많은 표적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의 우둔함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어리석음과 우둔함에 빠져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 주셔서 아들을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 주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며 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보았으면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래도 못 믿겠으면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이전에 자신이 행한 수많은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나의 구원을 위한 도움의 수단일 뿐이라면 우리 역시 도마와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두려움에 놓인 제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은 한 개인과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재창조의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과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 거처를 예비하시고 마련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심으로 완전한 연합과 교제와 교통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근심에 쌓였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디게 찾아올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 제목이 정말 주님 앞에 응답이 너무나 더딜 때 제자들과 같이 답답한 마음을 가집니다. 혹여나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쌓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죄성은 주의 영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너무나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불안에 놓인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을 내가 열었으니 내 앞에 찾아와 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가 혹여나 죄악 속에 빠져 있더라도 어둠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벗어버리는 길은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에 놓일지라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과 같이 주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감당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13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아도 내일이 너무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에 두려운 삶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 보이지 않는 내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눈앞에 놓인 실상으로 살아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더 예수님을 찾고 구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